오늘 기다리고 기다리던 안식일입니다. 일주일 동안에 열심히 일하다가 이게 주말이 되면은 벌써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러한 금요일 저녁이 제일 좋은 시간이죠. 아직 주말이 한참 남았으니까. 오늘은 제가 안 하려고 하다가 할 수 없이 맡은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릴 때 많이 도와주시고 제가 혹시 실수를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다 잘 아시죠? 가정의 달. 특히 다음 요번 일요일은 어느 날인지 아세요? 네. 요번 일요일은 어머니의 날입니다. 원래는 전에는 어머니 날 하루, 어린이 날 하루, 나머지는 다 아버지의 날이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아버지의 날은 그냥 하루 있고 나머지는 다 어머니의 날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일요일 잊어먹지 마시고 어머니 계신 분들은 전화도 하시고 하루 좋은 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파워포인트 하나 아까 그거 좀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좀 보다가 이 사진들을 몇 장 봐서 이거를 좀 쉐어하고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폴라베어하고 새끼 곰하고가 있는 사진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꼭 사람만이 아니라 이 동물에서도 어머니의 사랑은 보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장 보시면은 그 품속에 이렇게 안고 있는데 얼마나 어머니 품속이 좋으면 벌써 표정이 그리고 감히 누가 저 아기 곰을 해치겠어요. 그 다음 것 보면은 역시 얼마나 평화로운 그러한 장면인지 모르겠죠. 그 다음 거 그리고 이 아기 곰이 어머니의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핥아줄 때 그 어머니 그 폴라베어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 그러한 좋은 표정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장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어머니와 아이들의 관계는 어디 끊을 수 없는 그러한 특별한 관계 같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어머니들을 축하드리고 희생과 감사, 사랑을 생각해 하는 날 모든 어머니들 아주 짭 웰던 된 그런 축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건 이제 꺼도 되겠고요. 어머니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가 그거를 해봤더니 나이에 따라서 어머니에 대한 이미지가 틀려지는 것 같아요. 4살짜리 아이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엄마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이미지가 엄마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 근데 6살짜리 아이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 엄마는 진짜 많이 안다. 뭐든지 다 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어머니의 이미지가 뭐든지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12살짜리 아이가 되면 12살 아이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엄마는 모르는 것도 조금 있어. 이제 이렇게 대답이 나와요. 근데 14살이 되면 우리 엄마는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마 모를 거야. 이제 이렇게 대답이 됩니다. 근데 16살짜리가 되면 어떨 것 같아요? 16살짜리 아이는 우리 엄마는 아주 형광등이야. 뭐 눈치채지 못하는 형광등이라고 이렇게 대답이 나옵니다. 그 18살짜리는 저 아줌마는 아주 구식이야. 이제 이렇게 나와요. 이제 25살이 됐습니다. 25살이 되면 이제 어머니가 이것에 대해서 좀 알지도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대답이 좀 바뀌어요. 35살이 되면은 우리가 결정하기 전에 엄마한테 한번 물어보자.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45살이 되면은 이것에 대해서 엄마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 궁금하네. 이렇게 나오고요. 65살이 되면은 우리 엄마와 이걸 의논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그래서 어머니와의 아이와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인 것 같아요. 어머니들은 교육시키는 가정에 교육시키고 가족 모든 가족을 훈련시키는 훈련자입니다. 그리고 또 청사부이고 콧밭과 잔디를 관리하는 정원사이고 또 지금 당장 과자를 구워서 아이한테 주는 것이 당장 부엌 바닥을 청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는 간호사고 어머니는 의사고 어머니는 상담자고 어머니는 또 운전자고 또 어머니는 코치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머니는 아주 부드러운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목소리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는 하나님과의 연결을 시키는 고리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첫 번째 첫 인상이 어머니입니다. 어떻게 어머니는 일이 많은 것 같죠?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일로부터 아주 부드러운 모습까지. 그래서 하루는 이 창조주 하나님이 뭘 만들고 계셨어요. 뭘 작품을 만들고 계셨는데 아주 긴 시간에 걸쳐서 벌써 그걸 하고 계시는데도 아직도 끝을 못 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걸 하고 있으니까 천사가 이제 옆에 한 명이, 천사 한 명이 왔어요. 천사 한 명이 와서 하나님, 이거 뭔지 모르지만 이거 만드는데 진짜 오래 걸리네요. 그렇게 하나님한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너 이거 만든 견적서를 보았냐? 이거는 완전히 깨끗하게 씻을 수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플라스틱이면 안 돼. 그리고 몇백 개 이렇게 움직이는 기어가 있는 부속품이 있지만 전부 다 이렇게 갈아 끼울 수 있는 거야 되고 그리고 부러진 다리로부터 상한 마음까지 고쳐주는 입맞춤 키스가 있어야 되고 없는 것처럼 없다가도 필요할 때는 나타나야 되고 그 물 한 잔과 찬밥 한 술 먹고도 할 일을 다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손이 12개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놀래서 손이 12개라고요? 그거는 불가능한데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대답을 합니다. 손 12개가 문제가 아니고 눈이 세 쌍이 있어야 되는 게 문제다. 눈이 세 쌍이 있어야 된다고요? 천사가 반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문이 닫혀져 있어도 너희들 거기서 뭐하니 하고 물을 때 이미 뭐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한 쌍의 눈이 필요하고 또 머리 뒤에 달려가지고 안 보여야 하는데도 다 보고 있는 눈이 한 쌍이 필요하고 그리고 앞에 달려있어서 지금 잘못한 아이한테 말 한마디 하지 않고도 사랑과 이해심을 나타내줄 수 있는 그러한 한 쌍의 눈이 필요하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아유 그건 너무 뭐 일이 많은데요. 한 가지 모델에 그렇게 그 많은 거를 할 수 있나요? 이제 좀 쉬시고 내일 계속하면 어때요? 하고 그렇게 천사가 하나님한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 아니야 이제 거의 다 됐어. 나는 나를 닮은 자를 지금 거의 다 만들고 있지. 이거는 자기가 아플 때 자기가 치료를 하고 그리고 밥 한 그릇 가지고 온 가족을 먹이고 또 9살짜리 남자아이에게 목욕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자거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천사가 이렇게 작품을 이렇게 더 자세히 쭉 들여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는 너무 부드러운데요. 너무 부드러운 피부가. 그랬더니 아니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 이거는 아주 튼튼해. 이것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 보면 놀랄걸 이렇게 하나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천사가 아니 그러면 이 작품은 이게 생각도 할 줄 아나요? 그랬더니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사리도 밟고 타협도 할 줄 알고 절충도 할 줄 알고 충고도 할 줄 알고 그리고 이해도 시킬 줄 알지 그러한 작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그 작품에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얼굴을 만져봤습니다. 얼굴을 만져보더니 아, 하나님 뭐 잘못됐어요. 여긴 물이 새네요. 그렇게 한 가지 작품에 여러 가지를 펑션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아, 그거는 눈물이야. 그랬어요. 이 천사가 눈물은 뭐에 쓰는데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눈물은 슬플 때도 쓰고 실망했을 때도 쓰고 마음 상했을 때도 쓰고 기쁠 때도 쓰고 자랑스러울 때 등 여러 가지에 쓰지라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아 놀랐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진짜 천재입니다. 하고 일단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는 이 이야기상에서는 뭔지 아시겠죠? 어머니를 만드셨습니다. 어머니의 모든 것이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캐릭터리스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아이들은 어머니한테 달려가고 어머니는 조용히 달려주죠. 따지지도 않고 내가 그런다고 그랬지 하고 야단치지도 않고 이렇게 안아주면서 다친 곳을 이렇게 입맞춰주고 눈물 닦아주고 다친 곳에 이렇게 붕대를 감아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그냥 다 좋아져요. 아니 놀라울 뿐이죠. 이제 엄마가 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만져만 주면 되죠. 그럼 이러한 어머들이 성경상에는 어떤 분들이 있을까 좀 찾아봤어요. 물론 성경에 하와가 있습니다. 모든 우리 인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하와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마리아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아, 빼놓을 수 없겠죠. 그리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 한나가 있습니다. 한나는 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실 때 그 약속을 지키고 그 위대한 선지자인 사무엘을 키운 그런 여성이죠. 그리고 요게벳이 있습니다. 요게벳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모세를 이야기 할 때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런데 민수기 가면은 이제 이름이 나옵니다.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아주 현명한 어머니였죠. 그 당시에 그 아들을 다 죽여야 되는 그러한 바로의 명령이 있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모세를 지키시리라고 믿고 모세를 갈대로 만든 상자에 넣어서 강에 띄워서 그 rest of the 이 얘기는 다 아시죠. 바로의 궁전에서 교육을 받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그러한 모세를 키운 요게벳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얘기들은 이 여자분 다 어머니들은 보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도 그 당시에 그 입장이었으면은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우리보다는 조금 더 수준이 높은 것 같고 좀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어머니죠. 근데 성경상에 찾아보면 그렇지 않은 어머니가 있어요. 이름은 어떤 데서는 살렘이라고도 하는데 세베대의 부인, 그 남편 이름이 세베대아입니다. 세베대의 부인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요한과 야보고의 어머니입니다. 세베대의 부인 요한과 아버지 야고보의 어머니. 어떤 주석에 따르면은 아마 이 분이 마리아의 시스터일 거다 그러한 얘기도 있습니다. 그 부인의 한 말 중에 저희들이 잘 알고 유명한 말이 예수님한테 와서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한 그러한 여자예요. 그 이야기 때문에 좀 비난을 받기도 하죠. 그런데 아마 저희들도 그런 마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아마 평범한 어머니의 모습을 드러낸 어머니가 아닐까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나올 그 배경을 보면은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 예와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를 다 아시니까 제가 하나하나 얘기는 안 하죠. 대강 한다면은 아침에 가서 데려온 일꾼들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하고 일을 시키러 데려왔습니다. 또 나중에 점심때 가서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준다고 그러고 데려왔어요. 그리고 또 오후에 가서 또 딴 일꾼들을 데려오면서도 한 데나리온 준다고 그러고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일을 다 하고 봤더니 이 먼저 온 자들이 생각해보니까 말은 그렇게 했어도 저희들도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아예 상식이 있지. 앞에 뒤에 사정 따져보면 나는 아침부터 와서 이렇게 일을 했고 저 사람은 늦게 와서 했는데 아마 같이 받겠냐. 조금이라도 저 보너스를 좀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워 견딘 우리와 같이 하였나이다 하고 불평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 거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약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는 이 얘기가 그 전에 있습니다. 그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 세대배 부인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자기 아들 요한과 야고보는 그야말로 예수님이 처음에 공생을 시작하실 때 처음부터 와서 같이 일을 한 아들인데 말을 들어보니까 나중 온 자가 먼저 되고 먼저 온 자가 나중 된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억울한 얘기예요. 그래서 아주 세상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걱정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나가서 아들 둘을 한 명은 왼쪽에 한 명은 오른쪽에 써달라고 이제 나비를 한 거죠.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세례배 부인을 비난합니다. 그렇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그야말로 진정한 어머니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그러한 얘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은 어머니에 대해서만 얘기를 많이 하겠습니다. 어머니들은 거짓말, 어머니의 거짓말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가난해서 먹을 것이 부족할 때 어머니는 어머니 밥그릇에 있는 밥을 한술 떠서 아들한테 주면서 이 밥 더 먹어라. 나는 배 안 고프다. 그러죠. 이게 어머니의 첫 번째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더 커가면서 이제 더 영양 있는 음식을 먹이려고 더 오래 가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생선을 사와서 생선국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생선 살을 발라서 아들에게 주고 본인은 어떻게 해요? 어머니들이? 본인은 뼈에 뜯어있는 살만 조금 뜯어먹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그거를 보고 그 생선 살을 조금 다시 어머니한테 주면은 뭐라 그래요? 네가 먹어라. 나는 생선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럽니다. 이게 어머니 두 번째 거짓말입니다. 그 아들 공부를 시키려고 이제 공장에 가서 일감을 더 가져와서 집에 와서도 저녁에도 일을 합니다. 아들이 하룻밤에 잠을 자다가 보니까 아직도 어머니가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제 밤이 깊었으니까 그만 주무세요. 그러면 어머니는 너는 그만 자라 너는 자라 나는 아직 안 피곤하다 그래요. 이게 어머니의 세 번째 거짓말입니다. 이제 아들이 학교에 가서 이제 학기말 시험을 보는데 아침부터 따라와서 뜨거운 햇볕 아래 기다리고 있다가 본인이 땀을 흘리면서도 이제 끝나고 나와 아들한테 시원한 드링크를 줍니다. 이제 아들이 어머니도 한 잔 마시세요. 그러면은 너나 마셔라. 네가 다 마셔라. 나는 목 안 마르다. 그래요. 이게 어머니의 네 번째 거짓말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서 생계를 유지하시려 더 일하시지만 더 어려워졌습니다. 가정 환경 나빠지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재혼하라고 권하시는 그러면 나는 남편 사랑이 필요 없다. 이게 어머니 다섯 번째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제 아들이 공부를 마치고 직장을 얻었어요. 이제 어머니가 일을 그만해도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도 이제 시장에 가서 야채 장사를 하셔요. 그 아들이 돈을 보내도 돈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나는 돈 충분히 있다. 이게 어머니의 여섯 번째 거짓말입니다. 아들이 박사 학위를 받고 이제 미국 회사에 취직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갑니다. 월급도 많이 받고 그러니 아들이 어머니에게 미국에 모아서 미국에 모셔서 좋은 생활을 좀 즐기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나는 그런 좋은 생활 즐길지 모른다. 너는 잘 즐겨라. 그게 어머니의 일곱 번째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나이가 많이 드셔서 암에 걸리셨습니다. 한국 스토리 암 안 걸리면 스토리가 안 돼요. 예. 암에 걸리셔서 이제 병원에 가셨죠. 병원에 가셔서 바짝 마른 몸으로 침대에 누워 계셔야만 투병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멀리 살아서 자주 찾아가지 못하는 아들들한테 이제 울지 마라. 나는 아프지 않다. 이게 어머니의 여덟 번째 거짓말입니다. 하나님도 아마 마찬가지시죠. 우리는 우리의 걱정, 근심, 실망, 모든 어려움을 갖고 하나님께 찾아갑니다. 주님은 왜 그랬냐? 아무런 질문도 없이 우리의 눈물, 고백을 들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실제로 보지는 못해도 주님의 임재 앞에 무릎 꿇을 때 주께서는 항상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하신다는 말씀으로 인정을 마음의 안정이 되고 위로를 받습니다. 이사야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인이 자기의 젖 먹는 아기를 잊을 수 있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에게 연민을 갖지 않겠느냐. 정녕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들은 잃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49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젖먹는 아이를 잊을 수 없는 그러한 특별한 관계, 그러한 어머니가 아들을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가정에서 교육을 주는 것은 어머니의 사랑이지 아버지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실망될 때 용기 주고 희망을 주는 자는 어머니이고 자녀가 불순종할 때 고쳐주는 자도 어머니이고 할 수 있을지 의심이 될 때 너는 할 수 있다고 하시는 자도 어머니입니다. 자녀들이 생활이 삐뚤어지지 않는 것은 어머니의 지혜로 인한 것이죠. 그렇게 어머니처럼 하나님도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실망했을 때, 불순종했을 때, 두려울 때, 의심이 들 때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태인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유태인들이 나치의 이제 컨센트레이션 캠프에 잡혀갔어요. 한 가족이 잡혀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수용소는 노동 수용소였어요. 그러니까 레이버 캠프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법은 아주 간단했어요. 거기 잡힌 사람들이 힘이 있어서 일을 할 수 있으면 살려주고 너무 약해져서 일을 못하면 이제 죽는 거죠. 그게 거기에 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은 거기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먼저 죽음으로 끌려가는 걸 보았어요. 많은 가족이 그랬겠죠. 꼭 이 할아버지 할머니만 아니었겠죠. 그리고 아마 그 다음 차례는 이 둘째 아들 데이빗일 거라고 걱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둘째 아들 데이빗이 좀 몸이 약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매일 저녁에 일을 끝내고 돌아오면은 가족들이 서로를 찾아보고 서로가 이제 찾으면은 만나서 부둥켜 안고 또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이들의 저녁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아버지가 일을 끝나고 들어왔는데 가족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족을 찾으러 여기서 헤매다가 한 구석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아니지, 그렇지 않지, 아니지, 그렇지 않다고 말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그래요. 맞아요, 아빠. 오늘 독일군이 데이빗을 데려갔어요. 그 둘째 아들이죠. 독일군이 와서 둘째 아들을 데려갔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오늘 데이빗이 일을 할 만큼 힘이 없어서 그들이 잡아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엄마는 어디 있니? 네 엄마는 어디 있니? 그랬더니 아들이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아빠, 그들이 왔을 때 데이빗이 너무 무서워서 이제 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울니까 엄마가 그랬습니다. 데이빗,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할 거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데이빗의 손을 잡고 엄마도 같이 갔습니다. 이것이 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저희들이 많이 아는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부모의 예화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다들 많이 아시죠? 다시 되풀이할 필요도 없이 다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 한 절로 다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한마디에 이 성경상에 있는 모든 사랑이 표현된 것 같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신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하나님,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다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한 시간이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우리 주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느끼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러분들 중 누구든지 어려움의 골짜기를 이렇게 혼자 걷는다고 느끼신다면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내가 너와 같이 가리라 하신 주의 말씀을 들으며 내미는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벌써 주님께서 우리의 어둠의 골짜기를 먼저 걸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아시면서 우리 어머니들이 집안의 문을 활짝 열고 언제라도 자녀들이 오면은 잘 왔다고 환영하는 그러한 것처럼 우리를 초청하시는 우리 주님의 초청에 답하시고 우리가 모두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이 짧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저녁 예배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자격 없는 저희를 자녀를 삼아주시고 누구보다 더 헤아릴 수 없는 부모님의 심정과 같은 사랑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며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항상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항상 저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 우리의 잘못은 따지지 않으시고 언제라도 오시면 하나님께 예수님께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인 이곳에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을 살지만 저희들의 든든한 부모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이 항상 느끼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저곳에 많이 있는 우리 단 교우분들께도 주님께서 특별히 같이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안식의 기쁨을 어디에 있든지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날을 맞이하여 더욱 어머니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어머니들이 하신 그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들 모두가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집에 가는 길도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밝은 날 많은 교우님들이 이곳에 모여서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는 쉼의 안식이 되도록 저희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